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첫 탄도미사일 방어 합동훈련이 하와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세 나라 간 협력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퍼시픽 드래곤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구축함 존폴 존스호와 슈퍼, 그리고 카우이 섬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 등이 동원됩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참여했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정보를 직접 교환하지는 않고 대신 미국이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 역시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해군 합동연습 림팩에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참가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한국군이 림팩 훈련에 보낸 세 대의 군함들 가운데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준비한 결의안 초안에서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를 공식 통보하면 탈퇴 절차가 착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늘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번 국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영국의 미래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는 10월까지는 이른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그러나 영국의 정치적 혼란은 인정하지만 조약 50조를 발동시켜 가능한 빨리 금융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유럽인들을 안심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과 편지에서 숨진 러시아 조종사 유가족에게 조의와 깊은 애도를 다시 한번 표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측 대변인은 사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브라임 칼린 대변인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편지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조종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미국 시장회의에 참석해 행사장에서 미국의 유명 팝가수 레이디 가가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동정심 등 인류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예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달라이라마가 해외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활동하는 목적은 오직 티베트 독립에 관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인권활동가에게 처음으로 외국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최근 여성인권단체인 위민 오브 돈 유니온의 발렌티나 체레바텐코 조정위원장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체레바텐코 위원장이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 외국 기관으로 등록돼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해외에서 자금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가담하는 단체들을 유효주의 단체로 지정하는 외국기관법을 제정해 운영해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어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4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테러는 예멘 남부 항구 도시 무칼라의 보안군을 겨냥했습니다. 테러는 해질 무렵 군인들이 이슬람교 성월인 라마단 금식을 지키면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칼라 지역은 지난 4월 친정부군이 탈환하기 전까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가 장악하고 있던 곳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2일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ICBM탄의 재진입 기술을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이해를
남북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 대회합을 열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비핵화가 먼저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8개국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지방은 소나기가 오후에는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2일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재진입 시험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2일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대기권 진입 속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ICBM 재진입 시험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의 설명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진입할 때의 속도가 ICBM탄이 재진입할 때의 속도인 마하 24 수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아직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탄의 재진입 기술을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다양한 첩보를 통해 무수단 미사일의 재진입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미 국방부가 무수단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사실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험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데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화성 12 우주 공간을 거쳐 대기권에 재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7일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솟아올랐다가 되돌아와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을 지켜봤다고만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화성 10 미사일의 시험 발사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북한만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북한만이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화성심 미사일의 성공 여부에 대한 공식 평가를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충근 연구위원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의 보호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0km 날아가서 떨어졌다는 건 탄두가 날아가서 떨어진 거니까 우주에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 거죠. 대륙구 재진입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탄두를 보호하는 상태에서 떨어졌으면 그건 성공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떨어졌는데 재진입을 했는데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한편 북한은 지난 23일 무수단 탄도미사일 화성 10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대기권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표가 그들의 주장일 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남북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 대회합을 열자는 북한의 제안을 한국 정부가 일축했습니다. 비핵화가 먼저고 북한의 거듭된 대화 공세는 한국 내 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광복절의 즈음에 남북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 대회합을 열자고 한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통일부는 2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례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거듭된 북한의 대화 공세를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려고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일 전선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7일 북, 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명의의 공개 편지에서 광복 71주년 기념일인 오는 8월 15일을 전후로 민족 대회합을 개최하자며 다음 달 중으로 이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공개 편지는 한국 측의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 실장들, 장 차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 국회의장단, 여야 정당 관계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에게 보내졌습니다. 북한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 100여 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정부와 정당, 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는 구태의연한 선전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한국 정부의 거듭된 거부에도 대화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은 지난 7.4당 대회에서 통일 방안 또 그리고 남북관 개선 이것이 이 결과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조치로서 민족 대협이라는 것도 들고 나왔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남남 갈등을 야기시켜 물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이끌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을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 공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전방위적인 대화 공세를 펴고 있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미국이라며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거듭되면서 미국 내 일부에서 현 상태 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을 파고들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자신들의 의도대로 미국이 협상에 응할 경우 한국 정부도 남북 대화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7차 당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핵은 유지하면서 전방위적인 협상을 통해서 실리를 확보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화 공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 공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만 악화될 경우 북한으로선 추가 핵실험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형식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내일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50여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른바 유일영도 체제 구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7차 당대회 후속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며 조직과 인사변경, 헌법과 법률 재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특히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자신의 새 국가직책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들이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모두 8개 나라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대부분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서유럽의 작은 나라 모나코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나코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장관령 188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기관을 자국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경 통제 등 비자 관련 업무와 법 집행, 금융 부문에서도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를 자국법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유엔은 모나코 외에 터키와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이집트, 라오스, 캐나다, 호주 등 8개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 중 3쪽 분량의 가장 긴 보고서를 낸 터키는 2270호가 채택된 지 60일 안에 외교부를 포함해 관련 정부기관에 이행 관련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공, 수출 통제, 외교관의 불법 활동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를 통해 안보리 결의 내용을 모든 정부기관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과 공유했다면서 이후 안보리 결의가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장관 내각령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도 2270호 채택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서를 모든 정부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의 이름과 사치품 목록도 작성해 내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록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 방문도 하고 있지만 라오스는 단호하게 이 같은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기존의 법 조항을 통해 대북 결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에 90일 이내인 6월 2일 이전까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30여 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중국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지난 20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유엔 공용어 번역 작업을 거쳐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중국은 일관되고 성실하게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안보리의 결의를 집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2270호 결의의 집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해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우간다가 북한과 군인과 경찰에 대한 훈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서 연말까지 북한 교관들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군사훈련 교관들이 올 말까지 우간다에서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명경철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가 밝혔습니다. 우간다의 데일리 모니터 신문에 따르면 명대사는 지난 24일 수도 캄팔라의 북한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우간다 상호 합의하에 우간다에 머물렀지만 이제 휴지기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명대사는 우간다와 북한이 군사, 경찰 협력을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해왔다며 만일 우간다 정부가 계속하길 원한다면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대사는 올해 초부터 이미 일부 인원이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일리 모니터 신문은 우간다 군경을 훈련시키는 임무는 앞으로 북한의 숙적인 한국이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우간다는 지난 5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 군사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캄팔라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우간다는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 중단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9항을 통해 군사, 준군사 조직, 경찰 훈련을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훈련관, 자문관 초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한국의 정상은 국방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군사교육,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가 1963년 수교한 이래 국방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간다의 군 정보 책임자가 16일 한국을 방문했고 6월 말에는 우간다의 방위 사업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VOA 기자와 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역과 금융, 교통 부문에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 러시아 전문가의 견해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아르촘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교수와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렌즈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북 협의를 독점하는 기존 접근법이 효과가 썩 좋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가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가진 힘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러시아가 평양 당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킨 교수와 리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교역과 금융, 교통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역 부분에서는 북러 간 무역액이 많지 않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2대 교역국이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산임을 생각하면 러시아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연간 교역 규모는 1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루킨 교수와 리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 노동자 약 2만 명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이 보내는 돈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는 북한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였다면서 당분간 러시아 내 비공식적인 금융 거래가 북한에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데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육로로 북한을 다른 세상과 연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루킨 교수와 리 선임연구원은 또 중국 외에 러시아만이 평양에 전기 항공 노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운행하는 민간 항공기가 모두 러시아제여서 북한은 항공기 정비를 위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러시아가 남북 횡단 가스관이나 철도 그리고 북한을 통해 러시아 극동에서 나오는 전력을 한국에 보내는 사업 등을 통해 북한을 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 북한에서 돌고 있는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가 북한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를 활용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즉 달러화 현상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위축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에서 통용되는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화는 안정적인 통화 가치가 보장되는 만큼 경제적 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의 금융실태와 과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외화가 부분적이지만 돈이 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발달하면서 민간의 외화가 축적이 되고 이것이 내수를 뒷받침하게 되면서 이제는 생산활동을 위한 자본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양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김정은 체제 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아파트 신축을 꼽으며 북한의 외화들이 금고에서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 당국이 이 같은 달러화 현상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정 능력이 약해진 북한 당국이 외화 흡수를 주요한 재정 확충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외화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화로 거래되는 시장을 스스로 창출해 외화를 흡수하려 한다는 지적인데 양 교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휴대전화 시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패스트푸드라든지 레스토랑 수영장 같은 각종 레저 시설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통 불량층들도 합니다만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즉 일종의 중간층들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게 뭐냐? 그건 당연히 국내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는 겁니다. 즉 북한이 한편으로는 재정을 확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화를 당국이 손에 흩어졌던 부분들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과정이라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양 교수는 아울러 주로 밀무역과 대외무역 종사자들의 외화 반입, 해외 파견 노동자와 해외 주재원, 그리고 중국 거주 친척이나 한국 거주 탈북자들의 송금 등으로 북한 내부의 외화가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국으로부터 자금 수요를 숨기려는 집단이 있어 북한 내 사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사금융 시장의 중심엔 북한 관료사회에서 각종 부패 구조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권력형 돈주와 시장화 과정에서 성장한 도매 상인이나 자영업자 출신의 자생형 돈주가 있다면서 현재 이 자생형 돈주들은 화폐개혁 이후 살아난 이들로 권력층과의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금융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느껴지는 건 이 자생형 돈주들이 권력형 돈주나 아니면 권력가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사금융 시장에선 돈 장사꾼이라 불리는 환전상이 돈이 필요한 상인과 돈을 빌려주는 돈주 중간에서 모든 돈 거래를 대신해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체계는 중국식 관시 네트워크를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2010년 이후 나타난 북한의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도소매나 유통의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됐다면 최근엔 국가와 합작한 건설, 소비재 생산 등으로 확산되는 등 질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실장은 이 같은 북한 시장화의 질적 변화와 비공식 사금융 확산, 달러화 현상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단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이뤄진 동독 지역의 재건과 개발을 위한 신속한 금융 조치로 통일 초기의 후유증을 극복했다면서 한국도 북한의 경제 변화상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통일 이후의 충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8개 도 가운데 양강도 어린이의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골 지역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도시보다 더 안 좋았는데요. 세계식량계획 WFP의 조사 내용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이 기구의 지원을 받는 양강도 내 타가소 어린이 3명 중 1명이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7일 발표한 북한 지원 사업 보고서에서 양강도 지역 타가소 어린이 32%가 영양실조 탓에 발육부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 내 최고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강도에 이어 함경남도 27.1%, 평안북도 26.3%, 황해북도 25.7, 함경북도 25.5, 강원도 24.4, 황해남도 22.4% 순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8개도 85개 시군에서 이기구의 지원을 받는 6개월 이상 5살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강도는 식량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역별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강도 지역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은 북한 전국 평균 25.4%에 비해 7%포인트나 높은 반면 평안남도는 19.8%로 평균보다 6%포인트 낮았습니다. 양강도와 평안남도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 격차가 12% 이상 나는 겁니다. 어린이 저체중 비율도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강도 지역이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평안남도 지역이 7.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들 지역 간 격차가 5%포인트가량 나는 겁니다. 북한 전국 어린이 저체중 비율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북한 전국 타가서 어린이 25.4%가 발육부진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생후 3살까지 영양실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생후 천일 동안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번 조사에서 6개월에서 2살 미만 가정에서 질과 양면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도 국제 기준의 70에서 85%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골 지역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개인 밭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다음 달부터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를 개최합니다. KCC의 김병주 간사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특히 미국 정치인들에게 의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슬로건이 Be There Voice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자.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어 연방 하원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듣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응답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한 집회를 가진 뒤 행진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KCC의 김병주 간사는 올해 행사에 한국계로 첫 주한대사를 지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장애인 출신 탈북자인 지성호 씨가 초청 연사로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팀 있잖아요. 이분이 화요일에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오셔가지고 북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인식을 가져야 될지를 강의도 하시고 Q&A도 하실 거예요. 또 지성호 형제를 통해서는 좀 분단된 한국의 상황 그리고 북한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KCC는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탈북과 입양법과 북한 제재 이행법 통과 과정에서도 적극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처음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7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은 미국이 남한을 사주해서 일으킨 북침전쟁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예소련의 비밀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전 세계 학계는 6.25를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한 전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6.25를 미제의 사주를 받은 남조선 괴뢰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의 지시에 따라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북한을 침략해 전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초중고 교과서는 물론 모든 매체에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이 제작한 6.25 기록영화입니다.
이제가 조선 전쟁을 일으킨 1950년 6월 25일.
북한 당국은 6.25 북침 주장의 근거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발간된 전쟁 대답 없는 질문이란 제목의 책을 인용해 당시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북조선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유엔을 통해 도와주겠다고 시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전문가로 지난 1981년 한국 전쟁의 기원이란 책을 펴냈던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남한이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는 북침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 there's no evidence that South Korea invaded.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침공했다는 북침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커밍스 교수는 오히려 진실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북 도발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The Americans had clearly told Syngman Rhee that if he provoked 6.25
전쟁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소련과 중공의 팽창주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전통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설로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정주의 이론으로 6.25 전쟁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한민족 내부의 좌우 갈등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1990년대 러시아의 비밀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히 1994년 6월 당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옛소련의 외교 문서들을 넘겨주면서 6.25의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에게 6.25 전쟁에 관한 모든 문서, 즉 스탈린과 김일성의 어떤 미략, 또 스탈린이 그 모태동에 대한 설득, 중공군의 참전 이런 모든 그 역사적 자료들을 김영삼 정권에 넘겨줌으로써 그 문서를 통해서 이것은 완전히 계획되고 그 철저하게 준비된 남침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확인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넘겨준 300여 종의 문서에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 간에 오간 외교 전문 등 6.25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극비 자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일성은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나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탈린은 당시만 해도 남침을 허용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0년 2월 9일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스탈린이 50년 5월 14일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보낸 외교 전문에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인들의 제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어 김일성은 슈티코프 당시 평양주재 소련 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소련이 지원한 무기와 장비가 모두 북한에 도착했다며 6월까지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인민군이 6.25 개전 당시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진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련은 전쟁이 발발한 뒤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51년 3월에는 북한의 2개 항공사단과 트럭 6천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렇듯 소련의 비밀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전세계 학계에서는 6.25는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한 전쟁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윌슨 센터의 로버트 해서웨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김일성 sent North Korean troops across the DMZ and was therefore
북한 전문가들은 공개된 공산권 문서 외에도 6.25가 남침이라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 인민군에 점령된 것은 6.25가 남침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만약에 남한이 먼저 침략했다. 그러면 뭐 북한의 평양을 점령했겠습니다만은 남한은 그 당시 말로는 뭐 북진 전쟁을 그 좀 말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북한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까지 점령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고
6.25 당시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이른바 항미 원조의 명분 아래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의 입장도 조금씩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침 남침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미군이 압록강 등 북중 적경 지역까지 밀고 올라와 중국이 참전하게 됐다고만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2014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조선이 소련의 지지와 소련으로부터 강요된 중국의 무기 날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고 기술해 북한의 남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6월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인 귀지셴취타오도 북한의 남침 사실을 기사화했다가 바로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매주 화재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탈북자 출신 피아니스트가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이야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북한을 떠난 계기가 됐던 음악도 들려줬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장양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은 지난 주말, 미 동북부 버지니아주 한인교회. 탈북자 출신 음악가가 연주하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랑을 연주한 음악가는 전 세계 40여 개 나라를 돌며 북한 음악을 소개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입니다. 김철웅 교수는 평양음악무용대학과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했고 지난 2002년 탈북해 한국의 백제예술대학 음악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날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너무 다르게 살아왔지만 전통민요 아리랑을 함께 부른 한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김철웅 교수가 이날 연주한 곡들은 북한 음악가 전권이 편곡한 아리랑과 김 교수가 편곡한 아리랑 소나타, 돈 돌라리 등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와 서양 음악가의 가을의 속삭임 등입니다. 김 교수는 가을의 속삭임이 자신이 북한을 탈출하게 만든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유엔 대중음악 전체가 북한에서 자본주의 문화라고 해가지고 듣거나 연주하거나 보거나
금지곡인 서양 음악을 연주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불려가 반성문을 썼고 이후 예술가로서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탈북기 등 사연과 함께 연주를 들려준 김 교수는 VOA에 이번 음악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제 스토리가 얘기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함축돼 있는 의미도 크고 인권이라든지 북한 현실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미래적인 어떤 그 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함축돼 있는 의미를 여러 사람들이 좀 느끼도록
탈북자가 연주하는 북한 음악이 갖고 있는 의미, 즉 탈북자인 자신을 보며 북한의 현실이 청중들에게 전달되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른보다는 같은 걸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김 교수는 남과 북의 상황이 다른 이유는 전쟁의 역사 때문이지 남북한 사람들이 달라서가 아니라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교육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것보다는 같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서로 느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에서 같다는 걸 느끼는 게 백마디 말보다 이렇게 음악으로서 우리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잖아요. 특히는 우리나라 민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믿어서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감될 수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악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 교수는 통일 준비와 전 세계 평화 사절단 역할을 목적으로 자신이 설립한 한국 내 비영리 단체 아리랑 남북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이 오케스트라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탈북 청소년 20명과 한국 청소년 4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현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음악회에 모인 200여 명의 한인들은 2시간 동안 계속된 김 교수의 이야기와 연주에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50대 한인 여성입니다.
그 아리랑, 그 다음에 돈돌다리, 정말 가슴이 저릴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만의 자유가 아닌 그 남북 사람들 같이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과 그 2세대들이 함께 할 그 계획을 세우신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 링크 활동을 돕고 있는 데이비드 최 씨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점을 극복하고 두 나라가 같음을 보여준 이번 음악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며 20대인 자신과 친구들도 아리랑 연주에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t's about a Korea that has redeemed differences.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alike. I thought that was beautiful and I came with another friend who
이날 음악회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구병삼 통일안보관이 참석해 한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 등을 소개했는데요. 6.25 한국전쟁 기념일에 통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굉장히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고 음악이라는 공통어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같이 통일을 또 매개로 같이 얘기 나누니까 참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다 있지 않았을까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회를 마친 김철은 교수는 66년 전 남북한이 둘로 나뉘는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음악을 통해 전쟁 발발이 아닌 평화가 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6.25는 이념적인 또 누구는 또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또 이념과 이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동족이. 근데 이념이 뭘 과연 그렇게 기준해서 그 수백만 명이 죽고 이런 그런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평화적인 그러니까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전쟁 최소한 전쟁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6.25가 저의 어떤 이런 음악적 메시지, 그다음에 또 탈북자로서 생각하는 어떤 6.25의 어떤 오늘 행사 이러면 저는 참 같은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그 6.25가 전쟁 발발이 아닌 어떤 평화의 발발을 되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장량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요즘 더위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국이 장마철인데 중부지역은 폭염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마른 장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이 습하고 꾸물꾸물한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비 안 옵니다.
네.
폭염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아예 뜨거운 햇볕에 아주 푹푹 찌는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또 경기도 일부 지역은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북한도 이 정도로 더운가 하고 날씨를 좀 살펴봤더니 황해도 지역보다는 서울이 더 뜨겁습니다.
네.
장마 기간이라고 해서 시원한 비라도 좀 내리겠지 하는 기대가 더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사흘 빼고는 내내 비가 내렸다는 제주도는 정말 장마인데 서울도 한국 전체가 장마라고 하는데 서울 등 중부 내륙은 장마의 기운에 폭염까지 겹쳐서 사람들의 불쾌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말만 들어도 그 서울의 그 뭐랄까요, 습도 굉장히 높고 기온 높은 그 날씨 기억이 납니다.
텁지근한.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마른 장마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가뭄을 걱정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법에는 참 맞지 않은 말입니다.
예.
장마인데 어떻게 마를까?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마른 장마라고 얘기하면 다들 알아듣습니다.
네.
이 뜨거운 햇볕에 강과 저수지가 마르고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 나오는데 이게 장마철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예.
이번 장마에도 비 대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 등 중부지역은 올해도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 걱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는 배추 모종이 시들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네.
한국기상청에서는 장마전선이 중부지역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올해는 좀 약하다. 동해 쪽에서 그 내려오는 오츠크의 기단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비가 내릴 것이다. 장마다. 뭐 이런 예보를 계속했기 때문에 도대체 기상청 예보가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이런 볼멘 소리를 가득 듣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비가 장마철에 너무 많이 오면 또 너무 많이 와서 걱정, 안 오면 또 안 와서 걱정인데 어쨌든
맞습니다.
비가 와야 하는 시기니까요. 이번에는 좀 이번 주말에는 기상청 예보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다렸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수치로 볼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성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여성의 취업률, 대학 진학률, 가구주 비율 여러 가지 것들이 소개가 됐네요.
네. 한국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해마다 공동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예.
제목이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딘지 같은 분야에서 남성의 위치와 비교도 해보고 시대별 변화를 또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아졌군요.
네.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 99.8명입니다.
네.
조금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바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예.
한국의 총 인구가 5,080만 1,00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이 2,542만 1,000명이 된 거죠. 여성 인구는 지난해 남성 인구를 한 1만 2천 명 정도 앞질렀었는데
네.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4만 1,100명으로 그 격차를 벌인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성 인구가 많아진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네.
연령대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여성 비율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50대까지는 남성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네네.
60대부터는 여성 인구가 많아진 거죠.
예상하시겠지만
남성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년의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뭐 사회 현상. 어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통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예. 겁니다.
그래서인지 여성 가구주 비율도 조금씩 늘고 있네요.
네.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여성이 가구주입니다.
예.
북한에서는 남편을 세대주 이렇게 부르던데요.
예.
적어도 한국에서는 여성 세대주도 많기 때문에
네.
남편을 대신할 수 있는 말로 세대주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겠군요. 지금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여성이 이제 세대주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가 주로 그렇습니까?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요.
예.
미혼의 30대 여성의 가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60대 여성 가구가 눈에 띄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은 이 독립 여성 가구. 남편과 사별하거나 헤어진 여성들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한국 전체 가구의 28.9%, 547만 8천 가구가 여성이 가구주입니다.
예.
시대별로 보니까 이게 점점 증가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는 15.7%가 여성 가구주였는데요.
네.
2000년에는 18.5%로 뭐 3% 조금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2010년 되니까 25.7%로 커졌고요.
네.
2015년에 28.9%가 됐는데 한국 통계청은 앞으로 3년 뒤 그리고 뭐 13년 뒤가 되면 34%까지 여성 가구주가 늘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통계도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남성보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도 뭐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사회적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성의 대학 진학률,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74.6%입니다.
네.
그런데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67.6%입니다.
예.
지난해까지는 남녀가 거의 비슷했는데요. 여성이 그대로인 반면에 남성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현상이 2009년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에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른 이후에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은 사회 진출이나 취업률 상승과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과 교원 시험, 사법 시험에서도 여성 합격률이 절반 이상이 되거나 그 절반 가까이로 높아져 있지만
네.
이 부분이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수 여성은 9.7%에 불과했고요.
네.
교장 등 학교의 그 최고 관리직의 여성의 수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
한국 여성의 삶의 현주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의 취업률 또 고위공직 진출이 예전보다 많아지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대통령이 지금 여성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남녀 평등이라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좀 그 부족한 부분도 있지요.
예, 뭐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뭐 여성 운동가들 많은
예.
사회적 인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들의 그 취업 현실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의 여성 근로자 총 84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네.
그 중에서 40.3%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원인이기도 한데요.
예.
뭐 정규직으로 일하다가도 30대 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지고
네.
4, 50대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들의 경우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수치로 들여다본 한국 여성들의 삶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난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이 6,5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난민들이 발생하는 속도 점점 빨라져서 1분에 24명꼴로 이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유엔 난민 기구 UNHCR이죠.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오늘 UN 난민 기구 또 난민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